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 우리 모든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모두 신앙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고 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처럼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된 서적을 많이 들춰보면 교인들의 어떤 영적 신앙생활의 변화가 오려면 이 모든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훈련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있기가 아주 어렵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신앙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고 또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좀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고 하늘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제 그 구체적인 신앙의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이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이 훈련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지금 약 70여 명이 등록을 하셔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자기 교재 바인더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절차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 등록을 아직 용지에다가 정식으로 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셔서 매 안식일 1시 반부터 3시까지 개최되는 특별한 교육 시간에 큰 문제가 없으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신앙을 잘 가꾸고 또 성숙시키는 일에 함께 공동의 노력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한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모든 천군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두 성경절은 똑같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보존하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안식일 전에 창조주께 경배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생명과 물질이 다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 안식일에는 특별히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표시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우리가 안식일을 즐겁게 맞이하여 존귀하게 보내야 한다는 그 기별을 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생명과 함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가 무엇이며 또 그분께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하여 올바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물질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가지고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물질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 처음 나갔더니 돈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난 교회 안 나간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마음을 잘 좀 열어놓으시고 좋은 것만 취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좀 이렇게 거북한 감이 들으신 것들은 이해를 하시고 적절하게 필요한 말씀을 잘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돈만 강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골고루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이야기는 똑똑한 바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반은 똑똑한데 절반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도 많았고 나름대로 사생활이 아주 단정하고 반듯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의 행동을 보니까 정말 훌륭한 랍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 있지 않느냐, 십계명. 그거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러 왔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뚫어보시고 그의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 해롭게 하지 않은 것 안다.
내가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정말 온전하게 계명을 지킬 마음이 있으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근데 이 청년이 근심하고 갔다고 했는데 재산을 처분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는 곤란하고 안 하자니 구원은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나 당장 현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쪽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현실적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하는 정말 어처구니없이 어리석은 장면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청년의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 때 본심이 나타납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희생이 요구될 때 인간의 본심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에 어떤 건축 계획이 있으면 이런저런 트집과 핑계를 삼아서 다른 교회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축하면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임시로 교회를 옮겨갑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또 교회가 다 지어지면 바로는 못 오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또 다시 슬며시 찾아옵니다. 물론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 마음의 본성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작정할 때도 집에서 쓰는 돈은 굉장히 풍성하게 쓰는데 교회에 내는 헌금은 이상하게 아까운 것입니다. 여기 이 청년의 문제에 대하여 실물교훈 39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청년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를 보여주셨다. 치부를 보여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재물이 더 소중했다 이것입니다. 우상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곧 우상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기 집 전원을 가꾸는 것이 교회 나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면 그 전원이 우상입니다. 돈 버는 일에 몰두해가지고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 돈이 곧 우상입니다. 이 청년에게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과 그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있는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고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그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 아주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 재물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어떠한 권력자도 고개를 숙이거나 손을 내밉니다. 재물의 힘은 굉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당장 시급한 돈이 당장은 오지 않는 영생보다 훨씬 더 위력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현실 뒤에 있는 또 하나의 다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 그저 막연한 추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는 언젠가 보이는 현실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처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보이는 현실에 급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등한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똑똑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버는 데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해서는 매우 명철하고 아주 매우 머리가 명석하고 아주 예민하게 이 머리를 잘 움직여서 획득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또 하나의 똑똑한 바보 이야기는 소돔성에서 나타납니다. 극적으로 소돔을 탈출하여 도망가던 롯의 처가 그 뒤에 물질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예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 나오면서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큰 역사적 교훈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롯의 처와 같이 세상을 등지고 구원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과 등을 지고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롯의 처가 곧 불타서 멸망당할 소돔을 떠나서 구원의 장소로 도망을 갔듯이 우리는 지금 그러한 도망자들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다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소금기둥 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채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고 교훈을 삼아 하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전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그 똑똑한 바보 이야기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오늘 교독문에서 읽은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그 쌓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평생 동안 호의호식하며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 너무 많은 것을 다 써버리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버리고 막상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순간 중병에 걸려서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만약 이 부자가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주님 사업에 헌신하자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는 참 지혜로운 자구나. 내가 힘써 모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으니 내가 영생을 취하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자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 생명이 네 것이냐? 내가 내 주인이 아니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뒀다 할지라도 주인이 내 생명을 찾아가면 내가 애써 벌어본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종종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의 덫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거기 매어서 중독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비약됐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삶의 결과로 재물을 주셔야지 그것이 온전하고 건전한 재물입니다. 돈 자체를 벌기 위해서 일삼아 돈벌이에 온 정력을 소비하는 것은 그것은 재물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들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아니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은 그 말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일단 돈이 하나의 목적이 되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돈을 벌어야 교회에 가서 헌금도 할 게 아닙니까?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3년 정도 지나면 꽤 돈이 벌릴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고 신앙인으로서 모든 근본적인 원칙을 다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어두운 이 날씨에 밝은 이 교회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원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식사 때가 되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도 재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돈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이 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에 넘치게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많은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노고에 정말 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우리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땀 흘려 지금 일을 밥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600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고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을 받고 결국 그 근심 때문에 자기가 찔림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을 선포하고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살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로 정직하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벽 대문 사이사이에 침공문이라고 아주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씩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 침공문은 그 아주 문이 좁기 때문에 별명을 바늘구멍문이라고 붙여놓은 것이지 낙타 한 대가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의 문이었습니다.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실한 교인들 중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홍콩의 이 중국인 우리 재림교인 중에 사업을 크게 하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전에도 많이 있었던 그 악어표 옷 있습니까? 악어표.
여기 악어 그려져 있는 그 옷이 상당히 고급 옷인데 그 회사의 사장이 홍콩에 있는 우리 재림 교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처분을 해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지만 그분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던 분이에요. 옷 장사를 했습니다. 이 보자기에다가 옷을 싸가지고 보따리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옷을 파는 옷가게 옷 장사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성별하고 십일조를 정직하게 드리고 모든 교회 의무에 충실하고 아주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홍콩에 큰 상점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12월 31일이 안식일이고 12월 31일이 안식일이고 1월 1일이 그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 금요일 저녁마다 안식일 토요일 저녁까지 항상 문을 철저하게 닫았어요. 근데 12월 30일이면 이 중국 사람들의 그 신정 대목 또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12월 30일이면 그야말로 이제 신정을 앞둔 피크 중에 피크예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12월 31일이 굉장한 대목인데 이날에도 문 닫습니까? 닫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날만은 열어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가게 가서 옷을 사고 싶어하는데 닫습니다. 너무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번 12월 31일 문 닫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문 닫습니다. 정 우리 가게에서 옷을 사기 원하시면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몇 시 이후에 해 넘어간 후에 오시면 잠깐 문을 열겠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에 일찍 가서 문 열지 않았습니다. 저녁까지 안 열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안식일 일몰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그 가게 도로 주변에 사람이 바다처럼 몰려있더래요. 얼마나 많이 와서 기다리는지요. 그 몇 시간 매상이 1년 전체 매상에 1년 전체 매상에 가장 많은 매상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성실한 삶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재물로 생각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도 재물이 모여집니다. 모은 재물이 아니고 모여진 재물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모여진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으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재물이 모여지는 사람이 이기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가난할 때는 돈을 잘 내놓습니다. 착! 식사비 내가 내지. 교회 헌금? 아, 전세 빼서 탁 내놓습니다. 네, 점점 돈이 많아지면 목표액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나면 점점 사람이 인색해집니다. 이 인색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제도를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출애굽기 23장 11절에는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7년에는 갈지 말고, 이 갈지 말라는 것은 밭을 말합니다. 갈지 말고 무겨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 먹게 하라.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밭에 그 전에 떨어진 씨앗 때문에 저절로 소출이 있을 거 아니냐? 7년에는 땅 주인이 그 땅을 관여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자연 소출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 이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십일조예요. 또 하나는 헌물입니다. 십일조 이외의 다른 각종 헌물입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여진 재물 때문에 이기심이 자라날 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십일조와 헌물과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호봉사 274페이지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과수원과 토지의 수확이든 가축이든 손이나 머리의 일부로부터 오는 수입이든 간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2의 10분의 1을 또한 제2의 10분의 1을 빈민 구제와 그 밖의 자선적인 용도에 쓰도록 함으로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중개하여 주는 기회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롭게 느끼도록 하였다. 그것은 편협한 이기심을 죽이고 넓고 고결한 성품을 기르기 위한 한 가지 훈련이었다. 여기는 지금 두 개의 십일조를 말하고 있어요. 한 십일조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십일조는 이웃에게 구제하여 모든 인간은 주어진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중개하여 주는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심을 가지고 살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각종 헌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도를 보면 11조로 10%, 구제금으로 10%, 각종 헌물로 10%에서 30%는 자동으로 잘려져 나가게 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이기심을 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줄 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두 주 전에 드린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십일조에 관한 한 사람들이 워낙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정직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나 하지 않나 시험을 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여기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76페이지에 이와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일조 제도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에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얼마나 작은 평가인가.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수학적인 법칙과 시간과 돈과 사랑으로 측량하려는 것은 얼마나 쓸데없는 노력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일조라니 그렇게 많은 값을 치르신 데 대하여 오 얼마나 빈약한 분량이며 부끄러운 보답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0분의 1을 돌려서 나를 내 주인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멘소레담이라고 하는 그 약을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멘소레담이 한때 굉장히 그 유명한 약 아닙니까?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약을 팔기 시작할 때는 이익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좀 더 번창해졌을 때 10분의 2를 바쳤습니다.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되었을 때 10분의 3을 바쳤습니다. 나중에는 10분의 9를 바쳤습니다. 10분의 1만 가지고도 먹고 살만하다 이것입니다. 자기 몫인 10분의 1도 생활에 꼭 필요한 돈 외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못하더라도 정신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바칠수록 우리의 관심은 더 하나님 사업에 쏠리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만질 때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속초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씨앗 가게를 하시면서 비닐을 몇 동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씨앗 가게 하는 동안에 돈을 만질 때마다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한꺼번에 드리지 않고 5만 원을 팔아서 만 원의 이득금이 생기면 10천 원을 그 자리에 띄어서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만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이 되면 통을 가지고 교회 갔다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교회 재무집사가 장로님 그 돈 좀 세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내 돈도 아닌데 내가 왜 세요?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한때 그 지역에 많은 눈이 와가지고 거의 1m에 가까운 눈이 왔어요. 그 무게 그 지역의 모든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비닐하우스는 한동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시험해보라고.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고 그러셨어요. 이 장로님은 물론 시험삼아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다 지켜주셨어요. 11조를 안 드리면 뭐 좀 더 수학적으로 하면 10%씩 더 수입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 한번 부르시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다 날아가도 하늘에 쌓은 것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어떤 분은 11조를 밀린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11조 드릴 때마다 조금씩 더 내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빌린 것을 한꺼번에 다 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정직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물질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침례교회 범 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1948년부터 약 14년간 옥고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쪽 싱가포르에 있는 그 원동지회, 옛날 원동지회 시절에 거기 어떻게 초청이 돼서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다니엘서 언급 때에는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 이적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재림신자들은 감옥에서 별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아주 적은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만 재림신자들은 음식 가운데 기름기가 비록 적은 양이 들었다 해도 결코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간의 잼을 바른 빵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먹고 살아간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빵 한 조각으로 한 주일을 살아간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하루 한 조각의 빵만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몇 년은 빵 한 조각으로 한 주일씩을 살아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신자들은 11조를 매우 엄격하게 드렸습니다. 그들의 수입이란 한 주일에 빵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빵 한 조각을 떼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빵을 더 약하거나 나이 많고 병든 사람에게 돌려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 10주째마다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혹은 매 5주마다 혹은 3주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성실한 일입니까? 감옥에서 그 조그만 빵 한 조각, 일주일을 먹어야 할 빵 한 조각에서도 11조를 정직하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력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